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너무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은 심화하는 작업이에요. 심화.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가볍게 스쳐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신비가 많죠. 또 십자가도 사실은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비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신비는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비는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인데 알려진 신비. 그런데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 이 신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십자가 하나만 해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도 들어갈수록 신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신비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쉽게 그냥 다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러나 있지만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신비롭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고난주간 되면 십자가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이제 꽤 많이 있는데 들여다보면 아 이게 이렇게 깊고도 깊구나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오묘함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 좀 깊어지는 거 이게 고난주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하나의 신념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신앙이 하나의 이념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념화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사변화되어 있다는 것 굉장히 지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심화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표피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경박스럽고 가벼운 신앙입니다.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비만 와도 흔들리는 신앙. 자, 이런 고난주간에는 십자가 부활의 그 의미를 또 깊이 또 되새기면서 그 십자가 부활에 숨겨져 있는 신비로움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스며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대충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 여러분 뭐 백화점이나 가면 상품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보는 거잖아요. 명품은 조금 더 오래 보더라고요. 근데 작품은 또 다르죠, 여러분. 작품에 지난번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갤러리 같은 데 갔는데 그냥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한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작품을 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작품이 주는 매력이죠. 명작들. 그런 것들은 상품을 보듯이 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면 그 그림 구석구석에서 곳곳에서 나오는 그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어떤 그림들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그 그림을 통해서 내 안에 한없는 그런 평화를 주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상품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슥 지나가고 십자가지. 여러분 이 십자가는 2000년의 기독 역사에 기독교를 출발하게 만든 또 이 십자가는 2000년 동안에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무릎 꿇게 만들었던 인생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수많은 이 문제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고요. 십자가가 멀어지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힘을 잃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기 위해서는 좀 심플한 생활을 한 주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평화, 또 다르게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또 화평을 이루는 것도 참 어렵고요. 아무리 내가 평화롭게 살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은 이 화평과 정반대의 모습이 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강조하는 곳은 많습니다. 겉은 평화를 말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위장된 평화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평화는 그리가 멀고 싸움이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뒤에는 칼을 갈고 있는, 또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분쟁 중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이 전쟁은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 이 서구와 이 러시아와의 이 중국을 둘러싼 이 엄청난 이 힘의 헤게모니가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그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또 확장될지도 모르는 핵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전쟁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분쟁의 불씨는 뭐 곳곳에 국경선마다 다 있습니다. 세상 뭐 어디 나라, 인도나 중국의 접경지도 일어나고 있고,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이 대한민국 자체가 긴장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치열한 분쟁 지역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에요. 하나님에게 싸움을 건 것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모든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원수의 관계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립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문제는 그냥 동성애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 문화가 그 밑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뒤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는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 안에도 들어가 보면 다툼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가족 관계도 참 평화롭게 지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인간은 어떤 것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갈등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가 따먹는 그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고 그렇게 좋을 수 없었던 관계가 깨어졌어. 긴장과 대립의 관계가 되고 무엇인가 불편하고 정죄와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인류의 최초에 유일하게 만든 아담과 하와 그 동산에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마찬가지. 형제 간의 살인이 벌어졌어. 부부의 갈등은 형제의 살인으로 이어지고. 여러분 형제란 뭐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인생에. 형제 간의 불화로 살인까지 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류의 모든 관계가 뒤틀려졌다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분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증오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혼하고 싶어 이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간들의 맞고소가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가족인데 10년, 20년 안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부쩍 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업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큰 것입니다. 막 그냥 험담을 하고 뒷담을 하니까 한 사람 막 바보로 만들어요. 학교 다닐 때도 왕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는데 직장 가서도 왕따는 여전히 계속돼요. 어려운 취업문을 뚫고 들어갔는데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는 이유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웃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싸움판이 벌어져. 우리 교육자들끼리도 아파트에 아르위에 있는데 긴장관계가 있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일.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지구상에는 없어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전쟁이 벌어지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관계가 꼬이는데 어떡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꼬여도 크게 꼬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화가 모든 삶의 불화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답은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가장 시급한 겁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직장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잖아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 관계를 위하여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화목 제물이 되셨네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는 거죠.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화목제물의 핵심입니다. 이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은 값비싼 대가 지불을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케 해주신 거죠. 십자가는 화해케 하는 복음. 십자가는 대충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까워짐은 우리의 신약의 개념으로는 친구의 관계처럼 너무도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기에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릴 때 복이 있는 것이죠.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고 그 관계 안에 어떤 걸림돌도 없고 그 안에 어떤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구약적 개념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그 가로막고 있는 어떤 담도 다 허물어버리셨기 때문에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그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억지로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종교를 만들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어색한 관계가 아니요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는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걸림돌을 십자가로 다 처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종교적인 수단과 도구들이 그 성전의 제도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례적이고 간섭적인 것들이 다 의미 없으니까요. 여러분 종교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신에게로 나아가는 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우리도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또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죽었어요. 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어떤 두려움도 다 제거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누림이 중요해요. 여러분 누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이 말은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떤 막힘도 없이 걸림돌도 없이 계단도 없이 그냥 하이웨이가 열렸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친밀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종교생활은 이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떠나가는 거예요. 기꺼이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의 문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막힘이 없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뭐냐면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많이 만나도 친밀함이 없으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가 왜 중요한 겁니까? 친밀해지니까. 거북해지면 안 되죠. 살아가는데 거북해지면 안 되죠. 경계선에 있고 서로를 그냥 경계하고 긴장하고 뭔가 만나면 부담스럽고 그런 관계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는 더 이상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우리를 향하여 넌 내 친구야 할 수 있는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친구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는 친밀하며 친밀해져야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져야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나에게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그 관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관계가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친밀한 관계를 평화를 누리게 될 때, 그 꼬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질 때, 원수 관계가 풀려질 때, 그 십자가로 그 모든 맡긴담을 허물어버리실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내 내면 속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는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신자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평온함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 안정감과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과 잘 못 지내는 사람들, 자기 자신과 잘 못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적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등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을 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괴로워요. 왜? 내가 나를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여러분, 열등감이 뭡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면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열등감은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면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왜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과 불편하면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줄 아십니까? 나예요, 나. 병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언제요? 24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십자가는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명약입니다. 십자가는 망가진 우리의 영혼의 깊은 부분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자신을 왜곡시키게 만들었거든요.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에 내가 계속 속아서 거기에 감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내 눈이 가려서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신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겨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요즘 많이 부르더라고요. 무슨 뜻이나 알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내적인 평화를 가진 사람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 계속 한번 있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왜 죽어줬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있으면 다른 거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감투 쓰지 않아도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넌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세상은 별것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는 너로 충분해. 난 너를 바꾸어서 너를 사랑한 게 아니고 죄인 된 너의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나에게 충분해, 지금으로. 근데 마귀는 계속 너는 아니야, 너는 최악이야. 그리고 가장 좋지 않았던 경험을 계속 떠올리게 하고 과거를 들추이고 실패했던 것을 계속 리마인드하게 만드는. 그래서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를 천덕구리를 그려 몰아가는. 여러분, 마귀는 실패의 자리에 찾아와서 더 처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실패의 자리에 고통당하신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실패와 고통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존감은 십자가로 해결되는 것이지 심리적 치료 요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 앞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제 나도 나를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경험하고 하면요, 내가 나와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우리가 누가 봐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와 화해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나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더 이상 내가 나를 내치지 않고 내가 나를 끌어안아주는 것, 이 십자가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 렌즈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일이 뭐죠? 여러분, 골로새 1장 20절 22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뭐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화목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의 화목이 이제 모든 만물에게로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나와 나와의 관계가 화목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화목으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대인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방 목자 하시는 분들요, 대인관계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방 목자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싫은데 어떻게 목자를 해요, 여러분. 막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모아서 화해하고 그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는 그 일은 목자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가 열리신 분이야. 관계를 맺어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막 숨어있는 사람 불러내고 말이죠. 밥 먹이고 그냥. 공동체 안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자유와 자신과의 관계가 화목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화목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투쟁적이에요. 전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전투적이야. 뼈가 있어. 투박스러워. 마치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 싸움닭 같은 분들이겠어요. 항상 깃이 써 있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좋은 평가를 잘 하지 않아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관계가 틀어져. 관계에 막 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언제나 분열을 야기하는 사람들. 분쟁의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가 많아요. 잘 못 지내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잘 못 지내는 거예요. 상처는 사실 그슬로 올라가면요, 어린 시절의 환경으로부터 출발돼요. 사랑받지 못함. 날 불화하는 환경에서 자랐어. 좋은 환경, 좋은 관계를 맺는 걸 본 적이 없어.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결핍정세잖아요. 심각한 결핍정세예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평화롭게 맺을 수 없어요. 자기 결핍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나와의 관계 회복, 나와의 관계 회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이에요. 원리예요. 여러분, 바울 로마서 11장까지 이렇게 쭉 교리편으로 가죠.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12장 딱 넘어가면서 여러분 12장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로 가는데 12장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봅시오. 관계 회복으로 나타나요.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의롭다 함을 받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누리자라고 했던 그 바울이 결국은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장, 로마서 12장 14절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축복하세요.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축복을 해서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분들의 그 축복 받은 사람이 또 나를 축복하면 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저주를 하면 안 돼요. 15절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회복된 관계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세요. 어느 권사님이 아들 이번에 막 잘 됐다고 막 자랑하면 같이 즐거워하세요. 배가 살 아프고 이러면 안 돼요. 옆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즐거워해야 돼.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주변의 교회들이 잘 되는 거. 저 우리 부목사님들이 단임으로 나가서 목회하는데 잘 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우울해져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 회복입니다.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와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하고도 꼬인 상태로 끝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하고는 20년 30년 사귀었는데 어느 날 무슨 문제로 그냥 팍 돌아서는데 그건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끝까지 화목했어요. 20절 보십시오.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관계에서 적극적입니다. 이게 복음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이걸 요구하겠어요 여러분? 수동적으로 그냥 있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수동적이지 않아요. 화해자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속이 좁아져 가면 안 돼요. 속이 좁아져 가면 안 돼요.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두 팔 벌려 매달려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상징을 하는 거예요. 두 팔 벌려 계시는 거예요. 이 두 팔 벌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모습은 온 세상을 끌어안으시는 모습이에요. 다 품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으니까 또 뭐 관계가 있는데 한 두세 가정은 꼬여있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교구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마음이 상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지 마세요. 교육자들이 힘들어요. 그 안에서 해결하세요. 옮겨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옮기면 또 거기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고. 그 안에서 해결하시라고. 그분이 2부 오면 나는 3부 가는 게 아니고 2부에 오셔서 해결하시라고. 여러분 이전에 교회를 옮겨오신 분은 이전에 사람들하고 꼬여있으면 그걸 다 풀고 오셔야 돼요. 풀고 오셔야 돼요. 이전 교회 목사님하고 꼬였던 분들 여기 다 풀고 오셔야 돼요. 풀기 전에 오시면 나하고도 꼬이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 십자가로 이겨내야 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풀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에서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깊이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죄인과 같이 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온 인류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마저도 거절하신 그 참혹한 십자가를 경험하신 그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나한테 용서를 구하나 보자 기다리지 마세요. 품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술 한 잔 먹고 풀어요. 한잔하자 그러고 풀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복음이 술 한잔 정도의 위력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그건 웃기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폭이 넓어야 돼요. 근데 자칫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좁아져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속은 더 좁아. 생각나는 사람 있는가 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장 내가 다른 걸 몰라도 내가 마음은 넓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꽝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다 다치잖아요.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어설픈 용서, 어설픈 사랑. 그 인간적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심리는요 보복의 심리가 많아요. 내면에는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참극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본성대로 살아가면 다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는. 여러분 요즘 원수,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져 갑니까? 넓어져 갑니까? 그거 보시면 알아요. 신앙은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죠? 성경은 이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와, 무서운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화평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를 한다는 메이커.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잖아요. 갈라진 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화있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말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 여러분 한 10년, 20년 사이에 한국 교회 안에 싸움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별 싸움들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불화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1층에서도 예배드리고 2층에서도 따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화해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징입니다. 세상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갈등과 분열이 일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관계가 통일되고 화목되고 회복되는 역사예요. 사자들과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것,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모든 것들이 화해되고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는, 여러분 이게 나중에 확대되면 뭐예요? 우리의 자연 피조 세계와도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인간과 이 자연과의 관계가 대립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막 살았던 것이 또 이 피조물 안에 그 반응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쓰레기를 막 내보내니까 그 쓰레기를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천재, 이 기온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이번에도 벚꽃이 그냥 갑자기 피어버렸대. 기온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기후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냥 눈들이 지금 북극에 다 녹고, 수온이 올라가고, 거기서 오는 막,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면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내 안에 일어난 회복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이 완성될 때 주변의 피조물들, 자연들과도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뭘 추구하느냐?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마귀는 불화를 추구하는 사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딱 정확한 구분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아들들은 불화를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해요. 어떤 것이든 그냥 흐트러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하나됨을 깨어버리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안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딴 게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의 핵심적 사역이 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에 많이 놀아났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도 이 시도하는 마귀의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과 반대 길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어요. 똑똑한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항상 평화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방향등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화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화해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화해의 능력이 있습니다. 화해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화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막힌 것도 없어야 돼요. 십자가로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번 고난 중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그게 가능합니다. 충분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내적 갈등을 사라지고 내적 평안을 느끼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화해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만 우리는 화평의 사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화해자로,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게 멋진 삶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싸울 마음 자체가 들지 않아야 돼요. 누가 싸움을 걸어도 싸울 의미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의지가 싸울 의지가 없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누가 때리면 맞고 끝나야지. 맞는 것도 잘 맞아줘야 돼요. 때리는 분이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때렸는데 막 또 때려봐 이러면 화나잖아요. 멋있게 넘어줘야 돼. 내 주먹이 세구만 이러면서 막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웃기는 쉬워도 실행은 어렵죠. 십자가의 은혜가 그거예요. 여러분, 싸울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싸울 의지가 없어. 다툴 그런 일에 다툴 에너지도 없어. 그냥 막 맞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 대는 거예요. 화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대가지불이죠. 엄청난 대가지불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나만 죽으면 어떡해? 걱정 말아요.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죽으면 된다니까. 아, 이렇게 아멘이 없네요. 나만 죽으면 된다니까. 난 죽었는데 뭐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 상대가 안 죽었는가 하는가.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게 보이지. 내가 죽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난 죽었어 그냥. 내가 죽으면 가족이 삽니다. 남도 살립니다. 사랑방 삽니다. 한 사람 죽으면 사랑방이 살아요. 한 사람,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화평은 능력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능력이에요. 이제 화해, 화목, 화평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순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십자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걸려있는 게 다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분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시면 다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모든 한맺힘을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를 다 풀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해요. 충분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 회복이 확실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와의 화해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나를 내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당신 자신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분열로 가득하여 있어. 계층간, 세대간, 남녀간, 이념간, 지역간, 남북간, 우리 민족에 있는 이 엄청난 이 갈등과 대립.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더 깊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을 경험하고 이 샬롬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도 다투어지고 갈등하고 깨어져 있는 이 모든 분열의 세상 가운데 나를 피스메이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주십시오. 십자가의